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화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14일 홈페이지에서 G7 정상들이 신장과 홍콩, 타이완 등 문제에서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미국과 같은 소수 국가들이 사악한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과 명예훼손, 이익 침해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중국에 대한 불공정과 침해에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장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홍콩과 관련해서도 관련국들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4년이나 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과 국제관계 준칙을 지키고 홍콩 사안과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사안과 관련해선 중국 핵심 이익과 연관된 사안으로 외부 세력의 간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4일간 영국 코널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을 마치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기술과 사이버 안보, 정보전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 중국이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중국 문제는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전례 없이 강한 방식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캐나다 C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조사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3일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세계보건기구 WHO의 추가 조사에 중국이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가 중국이 그렇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사의 목적이 또 다른 전염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또 다른 전염병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과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협조해야 하고 투명성과 국제조사를 위한 접근, 정보 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에너지 등 산업 분야 제재 해제를 위한 광범위한 합의를 이뤘다고 이란이 14일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 사이드 카티브자데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카티브자데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획기적인 합의가 여전히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고 무역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이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방문 군사 협정 종료 결정을 세 번째 보류했습니다. 테오두르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은 14일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군사 협정을 6개월간 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문군사협정은 지난 1998년 미국과 필리핀 사이에 체결됐으며 훈련을 위해 입국하는 미군 수천 명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세계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빠르게 현대화하고 있다고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14일 밝혔습니다. 지프리는 14일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부터 전 세계 핵무기 비축량이 감소했지만 운용 가능한 무기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율이 작년 9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37%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 주말 영국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국제사회 주요 지도자들이 만나는 자리인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다 보니 국제사회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순방길에 오른 질 바이든 여사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G7 정상회의 전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부부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 바이든 여사가 입은 재킷이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 검은색 재킷 등 쪽에 영어 대문자로 Love, 사랑이란 글자가 새겨진 이 재킷은 2년여 전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바이든 여사가 입었던 옷이기도 하죠. 자, 바이든 여사는 현장 기자들에게 미국에서 사랑을 가져오고 있다는 의미로 이 재킷을 입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우리는 전 세계에 걸쳐 단합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모든 나라 사람이 단합을 느끼고 팬데믹 이후 희망을 느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바이든 여사의 재킷이 관심을 받으면서 언론은 전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입었던 옷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 2018년 남부 국경지대에 있는 이민자 아동시설을 방문하는 길에 나는 정말 신경 안 써라고 적힌 재킷을 입어서 논란이 됐는데요. 멜라니아 여사는 이후 자신의 비판하는 사람들과 좌파 언론에 대해 내가 그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말하기 위해 해당 재킷을 입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이렇듯 이 미국의 영부인은 언행은 물론이고 옷차림마저 화제가 되는데요. 따라서 일각에선 영부인에겐 패션도 정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김현숙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은 하마스 지하터널에 관해 알아봅니다. 또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비누 제작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한 퇴역군인과 온라인 과외교사가 된 고등학생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네, 날씨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도는 수요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살펴보죠. 자, 평양 아침 최저 20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25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18도에서 낮 최고 26도, 개성은 아침 최저 19도에서 낮 최고 26도 예상됩니다. 자, 원산은 아침 최저 18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 22도 기록하겠고요. 함흥은 아침 최저 18도에서 낮 최고 22도, 청진은 아침 최저 19도에서 낮 최고 기온도 19도 정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해상 기온 보겠습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요. 서해 역시 흐리고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 바다의 물결 살펴보죠. 자, 동해는 동해 북밭바다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밭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첫 곡은 질 바이든 여사가 전하고자 했던 이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사랑뿐이죠 라고 노래하는 All You Need Is Love,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의 노래입니다.
Save the chicken, learn how to play the ga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주요 7개국 G7 지도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재건하기 위한 청사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G7이 공동성명을 채택한 건 4년 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시대가 마감하고 이스라엘에서 새 연립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한 걸로 나타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G7이 공동성명을 채택했군요.
네, G7 정상회의가 13일 폐막하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G7 정상들은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남서부 코널, 카비스 베이에서 이 국제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네, G7이 공동성명을 내놓은 게 몇 년 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못했고요. 2018년 캐나다에서 열린 G7 회의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 거부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프랑스 회의 때는 아예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회의 전부터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서명을 거부했던 거죠?
네, 표면적인 이유는 당시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캐나다가 미국 농민,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미국이 막대한 군비를 대서 안보를 지켜주는 데 반해서 무역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비판해서 이 회담장 분위기가 몹시 껄끄러웠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G7이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만으로도 협력과 공조에 대한 다짐,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자, 4년 만에 나온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하군요.
네, 공동성명은 회의 개최 장소 이름을 따서 카비스 베이 선언으로 명명됐는데요. 총 7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한 국제 현안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하면요.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 종식과 미래 대비, 경제 재활성, 자유와 공정 무역을 통한 번영,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전세계 협력 관계 강화, 민주주의, 자유, 법치, 증진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제 주요 내용을 좀 조목조목 짚어볼까요?
네, 이번 G7 정상회의의 최대 화두는 역시 코로나 극복 방안이었습니다. G7 정상들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한 나라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팬데믹 극복에 필수적인 백신 10억 회분을 전 세계 중저소득 국가에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됩니다.
이 G7의 대대적인 백신 지원 계획은 미국 정부가 먼저 포문을 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G7 회의 개막 하루 전인 10일 미국 정부가 5억 회 분량의 백신을 사서 전 세계 가난한 나라에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고 발표해서 나머지 나라의 동참을 끌어냈습니다. G7 정상들은 또 신종 코로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도 촉구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둘러싸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 2019년 12월 말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보고됐는데요. 인근 시장 등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가설과 우한에 있는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가설 등 아직도 원인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G7은 이번 성명에서 세계보건기구에 투명한 2단계 조사를 촉구했고요. 또 향후 다른 팬데믹 방지를 위해서 100일 내 백신 개발 등을 포함해서 과학 연구 지원도 다짐했습니다.
네. 자, 또 어떤 주요 내용이 있습니까?
네, 경제 관련 분야인데요. G7 정상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세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유한으로 국제법인세율 최소 15%에 대한 지지도 확인했습니다.
이 국제법인세율은 앞서 G7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거죠?
네, 맞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앞서서 G7 재무장관들이 지난 5일 대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처로 국제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G7 정상들은 또 공동성명에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구상도 담았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더 나은 세계라는 경제협력 사업입니다. 이른바 B3W로 불리는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G7의 민주주의 가치에 맞게 인프라 투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주요 매체들은 중국의 해외 전략 사업인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한 구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동성명에 혹시 중국과 관련한 내용도 들어있습니까?
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또 중국 신장 등 소수민족의 인권과 자유,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었는데요. 모두 중국이 내정이라고 주장하는 불편한 사항들입니다. 성명은 또 중국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긴장을 고조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도 명시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주요 국제 현안으로 다음 달에 열리는 도쿄 올림픽이 있는데요. G7 정상들이 올림픽도 짚고 넘어갔습니까?
네, G7 정상들은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 세계 단합의 상징으로 도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들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북한의 즉각적인 납북자 문제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새 연립정부가 출범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12년 집권 시대가 막을 내리고 14일 나프탈리 베네트 신임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연립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의회가 새 정부를 승인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의회의 크네세트가 전날 특별총회를 열고 이 연정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60, 반대 59, 기권 한 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예, 결과를 보니까 아주 가까스로 통과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한 표차 간신히 통과됐는데요. AP통신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여성 의원 한 명이 응급차를 타고 등원해 행사한 한 표가 승부를 결정졌다고 전했습니다. 기권표 하나는 아랍계 정당인 람에서 나왔습니다.
네, 새 연립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베네트 총리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야미나당, 중도 성향의 예시 아티드당, 아랍계 정당인 람 등 8개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랍계 정당이 이스라엘 내각에 진출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자, 이 8개 정당이 성향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벌써부터 새로운 연정을 불안한 동거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베네트 신임 총리는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정치, 사회 분열 해소를 꼽았는데요. 하지만 이날 이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사당 밖에는 새 정부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모여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예. 자, 이 새 내각은 그럼 어떻게 짜여지는 거죠?
일단 총리직은 이번 연정 구성에 열쇠를 쥐고 있던 야미나당의 베네트 대표가 2년 먼저 맡고요. 지난 총선에서 제2당을 차지한 예시 아치드당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가 다음 2년을 맡게 됩니다. 라피드 대표는 첫 2년은 외무장관직을 맡고 그다음에는 베네트 총리가 외무장관직을 맡습니다.
네, 자, 베네트 신임 총리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49살의 독실한 유대교도로 초강경 보수 성향 정치인입니다. 원래는 네타냐후 전 총리의 측근이었는데 반대파로 돌아섰는데요. 이란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네타냐후 전 총리보다 더 강경한 입장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자, 이로써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는데 네타냐후 전 총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네요.
네, 네타냐후 전 총리는 표결 후 연단에 올라가서 의회 승인 결과를 인정하는 발언은 따로 하지 않고요. 곧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될 운명이라면 무너뜨릴 때까지 싸울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네타냐후 전 총리는 이 베네트 총리와 이날 저녁에 정권 인계 문제를 논의했지만 전통적인 공식 인수인계 행사도 따로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새 정부의 출범을 환영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베네트 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새 정부와의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트위터에 영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번영하고 평화를 증진하길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마무드 아빠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측은 새 정부 출범은 이스라엘 국내 문제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요구는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67년 이전의 경계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감도가 많이 올라왔다고요?
네,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16개국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올라갈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떤 나라 사람들이 조사 대상에 들어갔습니까?
네,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전통적인 미국 우방국,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에 걸쳐서 성인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구체적으로 호감도가 어느 정도나 올라간 겁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요, 28%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의 우호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2%였는데요. 지난해는 34%에 그쳤습니다.
네, 자, 국가별로 한번 보죠. 16개 나라 가운데 미국에 대해 가장 호감을 보인 나라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네,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 77% 호감도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미국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응답자 59%가 미국의 호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그럼 한국 다음으로 미국이 우호적인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네, 이탈리아가 74%로 뒤를 이었고요. 이어서 일본, 프랑스, 영국 순입니다.
자 반대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어느 나라였는지 궁금하네요.
네,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응답자 가운데 42%만 미국에 호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조사 모두 참여한 12개 나라만 봤을 때는 미국에 대해서 호감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호주였습니다. 이 48%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조사 때보다는 15%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이 12개 나라 모두 지난해보다는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갔습니다.
네, 상승폭이 가장 큰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네, 프랑스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무려 34%포인트나 올랐고요. 이어서 독일이 33%로 주요 유럽국에서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급속히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을 보는 관점에도 어떤 차이를 보였을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해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제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 걸로 생각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7%에 불과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75%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서 현저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국가별 호감도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서 스웨덴과 벨기에가 7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스웨덴은 지난해에는 긍정적인 대답이 15%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85%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벨기에도 지난해는 9%에 그쳤는데 이번 조사에는 79%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나라는 네덜란드였는데요. 86%가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 현안을 올바른 방향으로 다루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 법무장관들의 의회 증언을 촉구했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사찰 논란에 관해 진실을 밝히자는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미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사상자 수십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이후 경찰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이 페로스 하원의장이 전직 법무장관들에게 의회 증언을 촉구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법무장관들을 의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밝혔습니다. 13일 CNN 주간 시사 프로그램 State of the Union에 출연해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과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을 반드시 의사당에 불러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펠로시 의장은 밝혔습니다. 최근 고조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인 언론인 사찰 논란에 관해 당시 책임자들이 증언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펠로시 의장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좀 들어보죠.
예,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 일은 리처드 닉슨 때보다 훨씬 더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닉슨 전 대통령은 정적들의 명단을 갖고 있었다고 펠로시 의장은 말했는데요. 이런 일들은 법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상대로 부당하게 권력을 휘두른 사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닉슨 전 대통령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조직을 도청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원의 탄핵안 가결 후 스스로 사임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터게이트보다 이번 사찰 의혹이 더 큰 사건이라는 게 펠로시 의장의 주장입니다.
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사찰 의혹,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트럼프 행정부 2년 차였던 지난 2018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정부가 법무부를 통해서 뒷조사했다는 논란입니다. 의원들 외에 보좌진과 가족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걸로 최근 주요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법무부가 전자기기 업체 애플에 비밀리에 소환장을 보내서 대상자 10여 명의 통신 기록과 관련 정보들을 들여다봤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상자 중에는 하원정보위원회의 애덤 시프 위원장과 에릭 스월러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최근에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추가 대상자로 밝혀졌습니까?
예, 돈 맥겐 전 백악관 법률 고문입니다. 맥겐 전 고문과 부인의 통화 통신 기록 등이 지난 2018년 법무부에 제출된 사실을 애플 측이 최근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이 13일 보도했는데요. 이 맥겐 전 고문은 공화당 소속 법률 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백악관에서 법률 관련 사무를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백악관 고위인사도 사찰 대상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맥겐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에 어떤 부분을 살피려고 통신기록 등을 입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워싱턴포스트가 해설했는데요. 맥겐 전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 주변의 법률 관련 현안들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예, 자,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네, 이른바 러시아 추문, 러시아 스캔들이 이 세 사람을 묶는 연결고리로 파악됩니다. 러시아 추문이라는 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 진영이 러시아 당국에 유착해서 당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민주당 주도로 의회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됐고요.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도 활동을 했습니다. 맥겐 당시 고문은 멀러 당시 특검 측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특검 활동을 결산한 보고서에도 이 맥겐 전 고문의 증언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특검 해임을 압박했다는 이야기도 들어있는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맥겐 고문의 사임을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사람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관련해서 당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법무부 산하의 관계기관들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신기록 등 소환에 관한 정책과 절차들을 지켰는지 그리고 권한사용 또는 조사가 부당한 판단에 근거했는지를 살펴볼 거라고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이 11일 발표했는데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14일 주요 언론사 대표들과 면담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CNN 등의 관계자가 회동에 참석합니다.
네, 법무장관이 언론사 대표들을 만난 이유는 뭡니까?
네, 정치인들 외에 언론인들에 대한 뒷조사도 벌어졌던 걸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매체들은 통화 기록 등을 조사당한 그 기자들이 속한 매체들인데요. 해당 매체 언론사 대표들은 갈랜드 법무장관과의 14일 회동에서 이번 사건에 관해 확인된 내용들을 파악하고 언론 자유의 미래에 관해서도 논의한다고 CNN에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관련해서 윌리엄 바 당시 법무장관이나 제프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 혹은 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전직 법무장관들은 의회에 출석할지 등에 관해 아직 입장이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이나 정보 제공 업체인 애플 측의 공식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조사 대상자로 새롭게 밝혀진 맥겐 전 고문의 측의 변호인도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고 13일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네, 백악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주요 정치인들의 통화 기록을 살핀 것은 권력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에 관해 완전히 반대로 행동한 거라고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이 강조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무부 독립성에 전념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밝히고 의회는 입법, 사법, 행정부로 구성되는 정부의 동등한 요소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미국 곳곳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랐군요.
네, 주말 미국 주요 도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금요일이었던 11일과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에만 중서부 대도시인 시카고, 그리고 조지아주 해안도시 서베나, 또 텍사스 주도 오스틴에서 총격이 발생했는데요. 이 세 곳에서 지금까지 최소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네, 어떤 사건들인지 좀 자세히 짚어보죠.
네, 시카고에서는 도로변에 인도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남성 2명이 총을 쐈습니다. 이 사건으로 2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는데요.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유흥가에서 총격이 일어나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부상자 가운데 2명은 또 중태라고 오스틴 경찰국 측이 밝혔는데요. 조지아주 서베나에서는 1명이 숨지고 최소 7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미성년자 2명이 부상자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13살 아이와 함께 생후 18개월에 불과한 유아가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예, 사건의 동기가 뭐길래 이렇게 아이들까지 총격에 부상당한 겁니까?
예, 두 집단 간의 갈등에서 벌어진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 민터 주니어 서베나 경찰국장이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이 벌어진 이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지난주 초에도 이 총기 발포 신고가 있었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나라 곳곳에서 총기 폭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경찰 측은 덧붙였습니다.
예,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폭력 사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올해 들어서만 270건이 넘는 걸로 비영리 독립기구인 총기폭력기록보관소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여부와는 관계없이 4명 이상 총에 맞은 사건을 집계한 결과가 이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40여 건 꼴로 미국에서 총기폭력이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우려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걱정되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네,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점차 완화되면서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점차 줄어들자 전국에서 총기 난사와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고 경찰 행정 연구 포럼 측이 AP통신에 밝혔는데요. 이 같은 총기 폭력 확대 흐름과 함께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감소했던 범죄 발생률이 역전되는 시기로 접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총기 규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이 총기 규제 법안이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걸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또 총기 거래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도 계류돼 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펄스 동성애자 클럽에서 49명이 숨진 총기 난사 사건 5주년을 맞았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건 발생 장소를 국가 추모 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저 최근 미국 경찰서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1년 동안 은퇴하는 경찰관들은 늘어난 반면에 신규 채용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경찰서들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이후 미국에서 경찰개혁과 경찰 예산 삭감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경찰에 대한 이 대중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경찰 채용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선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이 어떤 일인지 좀 짚어보고 갈까요?
네, 작년 5월 말에 일어난 일인데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 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붙잡힌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를 강경 진압해서 결국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이 백인인 데릭 쇼빈 당시 경관이 플로이드 씨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에 무릎으로 목을 들러서 제압했는데요. 당시 플로이드 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미국 곳곳에서 경찰의 공권력 과잉 사용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자, 이 사건으로 경찰 개혁 목소리도 더 힘을 얻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경찰의 사기를 꺾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AP통신은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경찰 행정 연구 포럼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내 약 200개의 경찰서를 대상으로 경찰관들의 은퇴율을 분석한 결과 작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사이에 은퇴한 경찰이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5%나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신규 채용은 5% 줄은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자, 경찰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한 걸까요?
네, AP통신 등이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경찰의 폭력을 매우 또는 극도로 심각한 문제라 보고 있다는 응답자가 절반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건데요. 전미 흑인 경찰 간부기구의 린다 윌리엄스 회장은 사람들이 경찰을 대립자로 보고 있다면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찰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자, 경찰에 대한 이런 사회적 인식 외에 또 미국인들이 경찰에 대해 주저하는 이유가 또 있는지요?
네, 여러 주와 지역 정부가 경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찰에게 주어지던 여러 혜택이 폐지하고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점도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업무 수행 중에 위법행위나 과실로 인해서 소송을 당하면 여기서부터 경찰관들을 보호하는 면책특권을 폐지하는 시도입니다.
네, 실제로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의 이 쇼빈 전 경관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2급 살인과 3급 살인 그리고 2급 고살 등의 이 세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쇼빈 전 경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5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최고 40년형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이전부터 이 경찰 채용에 있어서 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선 지역 경찰서 사이에 복지나 급여가 좀 차이가 있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새로 경찰관을 뽑아서 훈련을 시켜놔도 인근 경찰서가 더 나은 급여와 혜택을 제공하면 금방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낮은 급여에 심지어 연금도 고갈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네, 텍사스주의 댈러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댈러스 시는 지난 2015년에 경찰관 숫자가 3,300명이 넘었는데요. 현재는 3,1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이 댈러스 시의 인구는 130만 명으로 급증했는데요. 이 댈러스 경찰관을 또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44%, 흑인과 중남미계가 각각 26%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인종간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처리해야 할 문제가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역 경찰 당국은 좀 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원하고 있을까요?
네, 경찰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면서 선호하는 인재상도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최고의 경찰관 채용 조건은 체력이 좋은 남성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몸보다는 좀 머리를 쓰는 경찰을 원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연관도 좀 있고 지역사회와 같은 생각을 하고 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경찰관으로 원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전문가들 역시 앞으로 경찰관은 이 지역 주민들과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주목한 목표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하터널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에 이 지하터널들을 다수 파괴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하마스 지하터널에 관해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가자지구에는 지하에 광범위한 터널 체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at many don't know is that in recent years, Hamas has developed sophisticated smuggling methods, digging networks of secret tunnels under the Gaza-Sinai border.
이런 지하 터널은 이른바 메트로로 불리며 지난 2006년부터 가자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하마스가 다양한 용도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 지도부도 서방 언론과의 회견에서 지하 터널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대개 방어 목적으로 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측이 발견해 과거 언론에 공개한 터널들을 보면 콘크리트 벽과 전기 수레가 있는 등 터널이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지하 터널은 하마스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한 뒤 처음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이 터널들은 군사 목적보다는 주로 밀수 등 불법 상업 활동에 썼습니다.
Hamas also posted video on social media purportedly showing their fighters in the tunnels.
하지만 지하 터널은 곧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6년 하마스는 지하 터널을 이용해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을 납치했습니다. 또 2014년 가자지구 전쟁 기간 하마스는 지하 터널로 자동화기와 수류탄 발사기로 옮기는 모습과 하마스 대원들이 터널 구멍에서 땅으로 기어나오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터널에서 나온 하마스 대원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하마스가 터널을 이용해 민간인들을 납치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간 이스라엘은 지하 터널 30개소를 파괴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2007년부터 공공 기반 건설 자금에서 약 12억 5천만 달러를 전용해 터널 1,300개소 이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Egyptians began destroying the tunnels after the military coup in early July. Before then, thousands of tons of food.
하마스 관리들은 가자 지구의 지하 터널 규모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당시 하마스의 부지도자였던 이스마일 하니아는 하마스 지하 터널의 수가 베트남 전쟁에서 공산군이 사용했던 터널의 배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현재 단순한 이동 용도뿐만 아니라 전투나 무기 저장 등 다양한 전략적 용도로 지하 터널을 쓴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하 터널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하로 콘크리트 장벽을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지하 요새를 파괴하는 폭탄 등 지하 터널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 지하 터널을 탐지하는 고도의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하마스 지하 터널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이 파병지에서 돌아온 미군대 가운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투나 동료의 죽음 등 극한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그 증상이 전장에서 돌아온 이후까지 나타나는 건데요. 미 서부 대도시 LA에 사는 한 퇴역 군인은 이 PTSD를 극복하기 위해 취미로 비누를 만들기 시작했다가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PTSD 퇴역 군인이 만드는 비누.
So what I use is I use organic food grade coconut flakes. I blend that.
퇴역 군인인 맥스웰 무어시가 한 공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식용으로도 가능한 코코넛 가루를 천연 오일에 섞고 그 외에 화학 비료를 쓰지 않은 천연 성분만을 넣는다는 무어시. 이렇게 자연 성분을 이용한 비누 만들기는 무엇이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무엇이가 이렇게 생활의 활기를 찾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16년간 미군으로 복무하며 전쟁의 한창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무어 씨는 PTSD를 앓게 됐고 퇴역 후 LA에서 민간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PTSD는 무어 씨를 계속해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The VA, and they suggested that I should employ my hands with something that will keep me busy and out of trouble.
하루는 지역 보훈부 사무소를 찾았는데 거기 직원이 PTSD를 극복하기 위해 손을 쓰는 일을 시작하라고 권유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혹시 위험하지 않은 취미가 있느냐고 물었다고 하네요. 그때 무엇이 머리에 스친 것이 바로 비누 만들기였고 보훈부 직원은 그럼 바로 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는 그때부터 비누를 만들기 시작했고 곧 여기에 푹 빠져버렸다고 하네요. 이후 비누 만들기는 단순한 취미에서 더 나아가 사업이 됐는데요. 맥스웰의 비누라는 회사를 만들어 자신이 만든 천연 비누를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는 비누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I was going again to my VA appointments and this homeless man, I came out of the hospital and he says, hey,
지역 보훈부에 볼 일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한 노숙자가 다가오더니 혹시 잔돈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무엇이는 그 노숙자를 향해 잔돈은 없지만 취미로 비누를 만드는데 혹시 비누는 안 필요하냐고 물었다고 하네요. 그 노숙자는 무척 반가워하며 비누를 달라고 했고 이후 무엇이는 자신이 판매용으로 만드는 비누의 일부를 노숙자들을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역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비누를 나눠주기 시작한 거죠.
Don't get me wrong, I love money. But if you're making money and you're surrounded by people who are
무엇이는 당연히 돈을 버는 게 좋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주위에 가난하거나 아프고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그리고 만약 자신도 병들어 버린다면 세상의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란 겁니다. 무엇이는 오렌지꽃, 유칼립투스, 자몽 등 다양한 성분을 넣은 비누를 만들고 있는데요. 무엇이가 채용한 직원들은 다들 퇴역군인 아니면 홀로 생계를 꾸리는 여성들입니다.
I was really motivated by the service and sacrifice of my comrades at war.
무엇이는 전장에서 경험한 전우들의 희생이 동기부여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동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더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사회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가 없지만 자신은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 새 삶을 시작하게 됐으니 먼저 간 전우들에게 빚진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LA 거리의 노숙자인 스탠리 씨는 이렇게 무엇이가 지원해주는 작은 비누가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큰 힘이 된다고 했는데요. 자신은 손 세정제도 없고 손이 건조해 아프기까지 하는데 무엇이가 준 비누로 최대한 자주 손을 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LA 내 노숙자는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이는 LA의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지만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적은 노력에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자, 무엇이의 PTSD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준 비누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온라인 과외교사가 된 고등학생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미국 내 대부분의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 간 학력 격차가 커지게 됐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미 동부 버지니아주에 사는 고등학생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인튜토얼리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무료 온라인 과외를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Hey, Ella. How you doing? My name is Ben. It's nice to meet you.
화면상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자기소개를 하는 벤 조얼군. We'll just be doing a little, tutoring session. 이날 읽을 책을 보여주며 본격적으로 과외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고등학생인 벤 군은 인튜토얼리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 CEO입니다.
We tutor kids all the way from kindergarten up to eighth grade.
벤 군은 킨더, 즉 유치원부터 중학교에 해당하는 8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는데 수학, 읽기, 쓰기, 과학, 사회 등의 과목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벤 군은 직접 수업도 진행하지만 과외 교사를 뽑는 일도 하는데요. 요즘은 외국어를 잘하는 교사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Also, we've expanded into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nd we're now offering Spanish.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 학생들을 위해 외국어로 수업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현재 스페인어와 중국어, 프랑스어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We read the news a lot, and we saw many articles coming out about the learning losses due to COVID.
벤 군은 코로나 사태로 많은 학생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기 세대가 심각한 학력 저하를 보일 거라는 언론 기사들을 보면서 매우 걱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동생인 알렉스 군과 의기투합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So we decided to use our windfall of free time during shutdown to create Intutorly.
알렉스 군은 코로나 사태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진 걸 활용해 학생들을 도와줄 단체를 설립할 생각을 하게 됐고 Intutorly의 공동 창업자가 됐다고 했는데요. 웹사이트를 개설해 과외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과 과외 수업을 받고 싶은 학생들을 동시에 모집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We very quickly grew from just a local organization to one that's now national and international.
인튜토얼리는 처음엔 작은 지역 단체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국제적인 단체로 성장했는데요.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확장되면서 지금은 미국 내 23개 주와 해외 3개 나라에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So currently we have about 275 tutors.
인튜토얼리는 과외 교사와 학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교사 275명과 학생 280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And I think it's time for us to give back, and that's really what Intutorly is.
벤 군은 자신과 동생의 경우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았고 이제는 자신이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Intutorly의 설립 목적이라며 더 많은 고등학생이 자원해서 자신이 받은 것들을 지역 사회에 무엇보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후배들에게 환원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95년 영화 꼬마 유령 캐스퍼, Casper 함께 보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꼬마 유령 캐스퍼는 오래된 저택에서 심술궂은 삼촌 3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유령을 보면 겁에 질려 달아나는 바람에 친구 없이 외로웠던 캐스퍼. 그 저택에 어느 날 정신과 의사인 하비 박사와 딸 캣이 이사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비 박사는 자신의 부인이자 캣의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 유령들을 무서워하기보단 호기심을 갖고 대합니다. 하비 박사가 죽은 부인의 영혼과 재회하는 장면 대화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Unfinished Business 들어보겠습니다.
Hello, James. It's all right. It's just me.
God, I'd have 100 things to say when I...
James, I know you've been searching for me. But there's something you have to understand. You and Kat loved me so well when I was alive that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Unfinished business, 오늘의 표현입니다. Unfinished, 끝내지 않은, business, 비즈니스, 즉, 비즈니스 대화에서는 미결 사무 혹은 미결 사항이란 뜻으로 쓰이고요. Unfinished business, 일상 대화에서 I have some unfinished business to take care of,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It means something that a person needs to deal with or work on. 끝을 보지 않은 일, 마무리 짓지 않은 일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I have to go home early today. 나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돼. To take care of some unfinished business. 끝내지 못한 일 마저 하러. It could be running errands, doing chores, or finishing assignments. Who knows? Anything could be unfinished business. 하비 박사와 캣 부녀는 어느새 캐스퍼 삼촌들과 꽤나 자연스러운 사이가 되고 특히 비슷한 나이 또래인 캣과 캐스퍼의 우정은 깊어만 갑니다. 그들은 어느 날 우연히 캐스퍼의 아버지가 유명한 발명가였고 유령을 사람으로 돌리는 부활기계를 발명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오늘의 표현, unfinished business.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오늘의 표현은 unfinished business. 미결사항, 끝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That's it for today's Cinema English,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